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22장에 있는 여호와 이레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그 이삭,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그 사이에 어떤 관계로 이렇게 나중에 전개가 되는가 그 사건을 자세하게 이제 살펴봤고요. 오늘은 유대인이 뭔가, 유대인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이후에는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삭으로 이야기가 옮겨가고, 그 다음에 이삭에게서 그 다음에 야곱으로 옮겨가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서 열두 지파가 나서, 그래서 야곱이 이제 열두 지파를 다 축복을 해주고, 그리고선 죽는 것과 같은 이제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열두 지파가 결국은 다 이제 어디로 내려가게 됩니까? 이집트로 이제 내려가는 그와 같은 대목이 창세기 마지막 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이 열두 지파, 그 열두 지파를 우리가 유대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유대인 영어로 JEW, 복수로 쓰게 되면 JEWS에서 Jews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방인들 사이에 사는 히브리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서 특히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나중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이제 왕국이 시작이 됐습니다. 왕국이 시작이 돼서 이제 르호보암 왕 때에 가서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남왕국 유다로 왕국이 이게 둘로 나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에는 어떤 사람이 산 거예요? 유다 지파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대부분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여기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얘기는 우리가 유대인 그러니까 아 유대 지방에 사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원래 뜻은 그게 아니고 유다인이 돼야 맞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 그래서 유다인이 돼야 맞는데 이제 한국말로 유대인으로 이게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바꾸지 않습니다. 다만 유대인 그렇게 이야기할 때 1차적인 뜻은 유다에게서 나온 사람들. 아시죠? 열두 지파 중에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유다예요. 그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 오게 되는데 그 메시아가 오는 그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을 가리켜서 유대인이라고 그러는 거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뜻이 조금 변경이 돼서 유대 지방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 신약 시대에 가서 보면 유대 지방이 있고 사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갈릴리가 있고 이렇게 지역이 나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속해 있는 그 부분이 유대 지방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 지방에 사는 이와 같은 사람들도 나중에는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었는데 원칙적으로는 유다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16장 6절, 그 다음에 에스더 2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유대인이 뭐하는 사람들이냐? 유대인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유대인이 흩어져서 약 2500년 동안 이 땅에 흩어져서 살다가 1948년도에 드디어 나라를 다시 건설하거든요. 이와 같은 일이 인류 역사상 다른 민족 가운데는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유대인만이 몇천 년이 지난 이후에 자기 나라 땅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나라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강력한 증거가 유대인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유대인의 장점이 뭐냐?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 가서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이렇게 해서 보존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을 말 그대로 악착 같은 사람들이죠. 그와 같은 사람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보존해 주셨고 또 신약성경의 대부분의 말씀도 다 누가 기록했어요? 유대인이 기록했어요.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맡았다는 것, 그것이 유대인들의 가장 큰 장점이고 우수한 점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은 누구냐 이거예요.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한 사람들입니다. 자,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 제일 먼저 나오냐면 창세기 14장 13절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하고 이제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 히브리 사람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오래 산 족장들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에벨이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에벨이 히브리 말로는 헤벨 그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헤벨 E-B-E-R 아니면 H-E-B-E-R 이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창세기 10장 25절에 가서 보시면 에벨 아니면 헤벨이라고 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이 얼마쯤 살았냐면 460년 정도를 산 걸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벨의 6대 자손이 아브라함이에요. 잘 들으세요. 에벨의 6대 자손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에벨이 어느 정도 지금 사냐 하면 460세 정도를 살아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460몇 세인지는 지금 알 수가 없는데요. 대략 한 460세를 사는 걸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자신의 6대 후손들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었다 그랬습니까? 175세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아직 누가 살아있어요? 헤벨이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에벨이 살아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살았냐면 얼마 동안 이삭과 야곱의 조상으로서 이 두 사람이 살아있을 때도 생존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 산 사람이에요. 이 헤벨이라고 한 사람이.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명칭은 또 이스라엘 자손이란 말을 대신한 그런 말이다. 이스라엘의 자손.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으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영어로 이야기할 때는 이스라엘의 자손입니다. 원래는 그걸 줄여서 이스라엘 자손. 그럼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로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하면 야곱의 자손이 내려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오 이스라엘아 오 야곱아 이게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 자손 얘기하는데 이게 이스라엘 자손이 그냥 그 사람들을 얘기하나 보다 그런 게 그게 아니라 원래 뜻은 뭐예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손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손이 곧 야곱에게서 난 자손이고 그게 누구예요? 히브리 사람이고 그게 또 누구예요? 유대인이다. 그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말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손이란 말과 대비가 돼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명칭은 이방인들에게 잘 알려진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그런 명칭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민족 아니면 유다민족의 창시자는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히브리 민족의 창시자 아브라함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창시자 누구냐? 물론 야곱이죠. 근데 야곱이 누구에게서 나오냐면 아브라함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창시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가서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부자가 누구라 그래? 아브라함을 가리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는 사실은 조상님 그런 뜻이에요. 원래 뜻은 조상 아브라함이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불렀어요. Father Abraham 이렇게 부른 거예요. Father Abraham.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그게 어쩔 수 없이 아버지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실질적인 뜻은 조상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랑하는 목자였습니다. 또 그의 아들과 손자인 이삭과 야곱도 그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이 땅에서는 말 그대로 땅 하나 갖지 못하고 순례하는 것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열두 지파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야곱의 아들 요셉이 미리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집트 땅을 다스리는 총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근의 때 자기 가족을 다 이집트로 이제 불러내렸습니다. 여기서 이 민족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된 이후에 그들은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이집트를 탈출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를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 창세기 15장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가서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이제 15장 6절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죠. 9절에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 송아지와 3년 된 암 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라. 그래서 이걸 다 취했단 말이에요. 그걸 다 조각을 냈어요. 조각을 냈는데 뭐는 조각을 안 냈습니까? 새는 지금 조각을 내지 않았죠. 이렇게 한 다음에 해가 질 때 아브라함에게 이제 깊은 잠이 이제 임했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씨가 거기 가서 보니까 13절에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씨를 괴롭히리라. 그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면 16절에 그들이 내 씨가 거기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내 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한 세대는 100년을 이야기해요. 이 당시 한 세대는 100년, 지금의 한 세대는 약 25에서 30년. 그렇죠? 그 당시엔 사람의 수명이 길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한 세대를 지금 100년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이집트의 12지파가 지금 내려갔습니다. 그 가족이 다 내려간 게 몇 명이에요? 70명이 내려갔어요. 70명 아니면 72명이 하여튼 거기 내려갔습니다. 맞죠? 예, 그 가운데서 사람이 나중에 이집트 탈출할 때 남자가 얼마쯤 돼요? 남자만, 걷는 남자만 60만. 이렇게 되니까 모든 가족까지 다 합치면 한 300만, 400만 정도가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맞죠? 그럼 잘 보세요. 탈출해서 어느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무차별적으로 멸하라 그러죠. 그렇죠? 왜 그렇게 돼 있냐? 여기 16절 그들이 네 세대 만에 다시 돌아오는데 왜?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보셨어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너무나 가증한 불법이 돼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무차별적으로 아이들까지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로 이 가나안 족속이 사악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 400년 동안 거기서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물론 그동안에 민족도 형성했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죽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 불법이 너무나 사악해서 하나님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까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어느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탈출할 때. 근데 지금 부흥사들이 또 이걸 잘못 얘기해갖고 또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지금 이집트 땅에 가서 고생하고 그런 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조각을 내서 이렇게 조각을 내라 그랬는데 새를 조각 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400년간 고생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가서 이 레위기라든지 이런 데 가셔서 보시면 새를 잡아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새는 쪼개요? 쪼개지 않아요? 아, 새는 쪼개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뭐 성경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없는 해석이거든요. 근데 그걸 부흥사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다녀갖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더라고요.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왜?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400년 동안 민족을 형성하기 위해서 내려보내시고 또 그 400년 동안에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일이 발생해요? 엄청나게 사악한 죄악이 발생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둘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빼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여기 새를 쪼개자 하는 건 이건 정상적인 거예요. 그것하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고생하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돼갖고 그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 이집트를 탈출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했으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첫 세대는 다 어디서 죽어요? 광야에서 이제 죽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도 물론 죽었지요.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다 정복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줬어요? 그 모든 땅을 지파별로 다 나누어서 여호수아가 배분을 해줬습니다. 맞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는 유다 지파에 속한 그 땅은 누구에게만 상속이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게만 상속이 되는 거고, 베냐민 지파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은 베냐민 지파에게만 상속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희년이라고 한 제도가 있어서 그래서 땅을 팔더라도 다시 50년이 되면 그 땅이 그 지파에 속한 A라고 한 사람에게 속해 돼. 그럼 글리 돌아가는 거예요. A가 죽으면 어디에게 돌아가? A의 아들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A의 아들이 죽으면 또 A의 아들이 또 아들의 아들이 차지하고 이렇게 돼서 땅이 영원토록 각 지파에 이렇게 소속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때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우두머리들과 재판관들과 부족의 치자들의 통치를 받으며 어느 때까지 이르냐면 사무엘 시대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마지막 재판관이었어요.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사사. 이 개혁성경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그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23절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내려가서 사도바울이 복음을 선포할 때 이 내용을 모든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장면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사사시대가 끝나게 돼서 드디어 이제 사무엘이 이제 맨 마지막 사사가 됐는데 그때 누구를 요구합니까? 백성들이. 왕을 주십시오 하고 이제 왕을 요구하니까 드디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왕정이 시작이 됐어요. 왕정이 시작이 돼서 누가 초대왕이 됩니까? 사울이 초대왕이 되고 그 다음에 누가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이 초대왕 두 번째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 되고 각각 몇 년씩 치리합니까? 40년씩 치리해요. 사울도 40년, 다윗도 40년, 그 다음에 솔로몬도 40년. 그래서 약 120년 동안 이 세 사람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되죠. 이렇게 돼서 다윗 왕가에서 다윗의 계통에서 나온 사람들이 남왕국 유다는 계속해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되고 드디어 이 왕국이 갈리게 됐죠. 솔로몬 다음 왕이 누굽니까? 르호보암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너무 짐이 무거우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지어준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이걸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어떻게 해요?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누구에게로 넘어가냐 하면 여로보암이라고 한 사람에게 넘어가서 여로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에는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그럼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있는데 열두 지파 중에 가장 강력한 지파 두 개를 들려고 그러면 어디하고 어디를 들 수 있습니까? 북쪽에는 에브라임 요셉의 지파를 들 수가 있어요. 북쪽에는 요셉의 지파, 남쪽에는 유다 지파가 있어요. 근데 요셉에게는 지파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하나는 므낫세 지파가 있는데 어느 게 더 강하다 그랬습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둘째가 첫째보다 강할 것이라고 야곱이 예언을 하고 죽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윗부분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이 이스라엘 전체 그 왕국 중에 제일 강력했습니다. 밑에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돼서 유다 왕국을 형성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러 가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될 때 그때도 유명한 사람 두 사람이 나오죠. 하나는 여호수아, 하나는 갈렙. 그렇게 나와. 여호수아는 어디 출신이에요? 에브라임 출신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고 갈렙은 어디 출신이에요?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배분하거나 이럴 때는 에브라임이 가장 강력하게 힘을 발휘했어요. 여호수아가 거기 출신이니까. 맞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제일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을 삼아갖고 그 사울 왕이 계속해서 통치하게 하려고 했는데 사울이 반역을 해갖고 왕좌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누가 이제 그걸 차지하냐면 다윗이 차지하게 돼서 그래서 바빌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나중에 이제 멸망을 받는데 그 멸망을 받을 때까지 유다 왕국에서는 왕이 다 누구의 자손이냐 하면 다윗 왕의 자손이에요. 다윗 왕의 자손. 중간에 아달랴라고 하는 그런 그 여왕이 잠깐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 여왕 빼고는 몽땅이 다 다윗의 후손이에요. 근데 저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왕이 여럿 있었는데 좋은 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여로보암의 자손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자손도 있고 해서 여러 사람의 자손들이 왕이 돼갖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제 통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통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우상숭배가 극심하게 되고 해서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전 세계 강한 제국으로 떠오른 아시리아에 의해서 패망을 당해갖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BC 721년에 이 사건이 기록되고 이스라엘 왕국의 맨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호세아라고 하는 그런 왕입니다. 호세아. 그래서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왜 이와 같이 멸망을 당하였느냐 그 사실을 살펴보시려면 열왕기하 17장 6절에서 23절을 보시면 됩니다. 거기 가서 보시면 이 사람들이 극도로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행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시리아가 와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제 침공을 해갖고 북왕국 이스라엘 다 멸망을 시켰거든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어떤 일을 했냐면 아시리아 왕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어디다 갖다 놨어요? 이스라엘 땅에다 가져다 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당시 수도가 어디예요? 사마리아가 수도였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어디로 옮겼어요? 아시리아로 옮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민 정책을 쓴 거예요. 이주 정책을 써갖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열 지파하고 다 물러가게 하고 몇 명만 거기 남게 했어요. 그리고는 이 밖에 있던 이주민들 여기다 갖다 이제 정착을 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 온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사자들을 보내갖고 사람들 잡아먹게 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냐? 성경에 그런 내용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보겠어요. 하나님이 참 재미있으세요. 열왕기하 17장. 열왕기하 17장 가서 보면은 17장 25절. 24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아시리아 왕이 바빌론과 구다와 아바와 하막과 스발와임으로부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자손 대신 사마리아의 도시들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소유하고 그것의 도시들에 거하니라. 그들이 처음 거기에 거할 때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사자들이 그들 중에서 몇 사람을 죽이니라. 사자들을 보내갖고 하나님이 몇 사람을 죽였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났구나. 이 땅의 신에 대한 관습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제대로 경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구나 해서 아시리아 왕에게 다시 이 사실을 알리게 되니까 아시리아 왕이 어떻게 해요? 그 신의 풍습을 잘 아는 그 이스라엘 사람 중에 제사장 한 명을 빨리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 사람을 그리 다시 보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그렇게 보내니까 28절에 이에 그들이 사마리아에서 사로잡아간 제사장들 중에서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거하며 그들에게 어떻게 주를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가르쳤더라. 주를 두려워하는지 가르쳤어요. 그런데 주를 두려워할 뿐더러 어떤 일이 또 발생하냐 하면 그러나 각 민족이 여기 이주해서 여기 사마리아 땅으로 오기 전에 다 거하던 그와 같은 그 땅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잖아요. 그 이방신들을 거기서 또 섬기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에 와서.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들이 섬기던 그 신들도 섬기고, 그래서 이렇게 혼합 종교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고, 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과 여기 아시리아 사람들이 같이 결혼을 하게 되니까 민족이 이제 합쳐지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돼서 혼혈 민족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피가 섞인 거예요. 이전에는 피가 섞이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이열 지파는 민족이 피가 섞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오니까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을 개나 돼지처럼 취급한 거예요. 왜 그러냐? 피가 섞였다 이거예요. 우린 피가 섞이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 배경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니까 사마리아를 지나가기를 원치 않고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상종하지 않는 그와 같은 일이 이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왕국은 그 뒤에 바빌론으로 포로가 되어 이제 끌려갑니다. 세 차례 포로가 됩니다. BC 606년, 그 다음에 BC 597년, 그 다음에 586년에서 세 번에 이제 끌려가는데 이 다니엘이 잡혀가는 때가 언제냐면 BC 606년입니다. 1차 생활 이제 하게 될때 다니엘이 잡혀가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침공했을 때입니다. 자, 그렇게 돼서 마지막으로 남은 유다의 왕의 이름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열왕기하 25장에 가서 보시면 유다 왕국도 얼마를 더 버티냐? 100년 이상을 더 버팁니다. 몇 년을 더 버텨요. 버티는데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또 그 이후에 다른 왕들에 의해서 다 이제 바빌론으로 이제 포로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바빌론에서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다고요? 70년.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이 좀 아시면 좋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하면 BC 606년부터 536년까지. 그래서 이 70년을 누가 예언했습니까? 예레미야 대언자가 그 70년을 예언했고 나중에 다니엘이 여기 이 바빌론 땅에 끌려가서 대언자 예레미야의 글을 읽다가 이 포로 생활이 얼마 동안 지속된다는 걸 알았어요? 70년 동안 지속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70년 포로 생활이 끝날 때 어떤 일이 발생해요? 바빌론 왕국이 무너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무너지냐면 다리오 왕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렇게 되면서 어떤 왕국이 있습니까? 메대 페르시아 왕국이 이제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BC 536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죠. 어떻게 하라 그래요? 이 바빌론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전을 짓고 거기 거하기 원하는 사람은 다 올라가도 좋다. 그래서 그 바빌론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그만두고 올라가는 것과 같은 내용이 역대기하 36장 22절에서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또 몇 차례 올라가냐? 이번에 세 차례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바빌론 포로 생활도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 생활을 하러 들어가고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할 때도 세 차례. 첫 번째 누구의 인도로 돌아와요? 스룹바벨의 인도로 들어옵니다. 다윗 왕의 후손인 스룹바벨의 인도로 BC 536년에 그 내용이 에스라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돌아와서 뭘 해요?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져요.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BC 516년경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 이후에 2차 귀환하죠. 누구냐 하면 에스라의 인도를 받아서 BC 467년에 이제 들어옵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서 7장에서부터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차 귀환은 느헤미야의 인도를 받고 BC 454년에 이제 귀환을 하는데 그 내용이 느헤미야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간에 가서 보면 에스더라고 하는 말씀 있죠? 에스더 맞죠? 에스더기는 언제 사이에 기록된 거냐면 1차 귀환하고 2차 귀환 그 사이에 일어났던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역대기상, 역대기하,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나오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거기 나온 그 내용, 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어느 때 기록이 된 거라고요? 바빌론 포로 생활 끝나고 난 이후에 여기 사람들이 귀환한 그와 같은 내용을 이제 기록한 거다. 자, 그럼 구약 성경의 마지막 대언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말라기. 그렇죠? 그래서 말라기가 말라기서를 기록했습니다. 그게 언제쯤 되냐면 BC 441년. 그래서 말라기가 말라기 대언서를 BC 440년경에 기록한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고 침례자 요한이 와서 말씀을 선포할 때까지 약 400년 정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간을 침묵의 400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구약 성경이 끝이 났어요. 그 중간에 그 기간 400년 동안에 뭐가 나왔냐면 외경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역사적인 책들이 나옵니다. 물론 천주교에서는 외경을 성경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400년간의 그 침묵기, 이 400년간의 침묵기 동안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페르시아 왕국이 또 멸망을 당해요. 누구에 의해서?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를 알렉산더가 BC 331년에 이제 점령을 하게 되고 알렉산더가 사망한 다음에 BC 323년에 알렉산더의 그 그리스 제국이 네 개로 나뉜단 말이에요. 그 네 개로 나뉘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시리아의 근거를 두고 있던 셀레우코스 왕조가 있어요. 셀레우코스 왕조. 그 다음에 이 이집트의 근거를 두고 있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있었어요. 그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시리아가 여기 있고 팔레스타인이 여기 있고 이 밑에 이집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프톨레마이우스가 세력이 강해지면 위로 치고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어딜 지나가야 돼요? 팔레스타인을 지나가야 돼요. 그렇죠? 또 저 위에는 시리아의 근거를 두고 있는 셀레우코스 왕조가 강성해지면 밑으로 치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또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팔레스타인을 통과해야 되니까 팔레스타인은 말 그대로 열강들의 각축, 이러한 그 전쟁이 이제 발생하면서 이게 뭐 사람들의 생활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겁니다. 아시겠죠? 매일 전쟁이다 보시면 돼요. 그냥 전쟁이고 약탈당하는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겠어요? 메시아가 좀 빨리 오면 좋겠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메시아가 좀 빨리 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사방에서 그냥 열강들이 들어와서 각축전을 벌이니까 서민들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 누가 나타나요?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이 뭘 기대하고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으니까 어때요? 침례자 요한이 혹시 메시아인가? 그렇죠? 예, 이와 같은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과 제가 이 사람들이 처해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신약성경을 대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사람들이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는 가운데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느끼는 심정이 어땠겠는가? 그러면서 뭐라고 물었겠어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그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의 심정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난 한 400년 동안 열강의 각축전 그 벌어지는 그와 같은 장소가 돼서 아주 이 사람들의 생활이 피폐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까지 발생하냐면 BC 168년에 이 시리아의 근거를 두고 있는 이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는데 이 황제가 글쎄 성전에 들어가서 돼지를 잡아갖고 돼지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희생 예물을 드리는 이와 같은 아주 정말 참람한 것과 같은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이건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다. 이렇게 돼서 마따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의 아들 다섯 명이 있었어요. 그의 아들 다섯 명을 우리가 마카비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 마카비들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때부터 헤스모니아 왕조가 이제 형성이 돼서 그래서 왕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왕들이 다시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된 가운데 어떤 일이 이걸 우리가 마카비 반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돼서 왕조가 형성이 돼서 언제까지 되냐면 BC 63년까지 BC 63년에 드디어 완전히 로마가 온 세상을 통일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로마 제국의 치하에 이제 이게 들어가면서 로마 제국의 치하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약 60년 전부터 로마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생각해 보세요. 바빌론의 지배 받았죠. 그 다음에 그리스 지배 받았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지배 받았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이런 가운데 백성들의 생활이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곤고하게 그지없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피곤한 가운데 이 메시아가 와서 이 모든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메시아 대망을 바라는 그것이 사람들 가운데 너무나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났던 거예요. 자, 이 기간에 또 누가 나타납니까? 구약 성경에 등장하지 않았던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라고 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두개인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는 믿지 않냐? 천사나 영 이런 건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고위 관료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났고 또 한파가 누가 나타났냐면 바리새인들이 나타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에다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전통들 간에 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플러스 전통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 사람들은 고위 관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들 여러분 알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입니다.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고 맞죠? 그래서 이와 같은 분파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이 와중에 이제 획기적으로 일어났냐 하면은 바빌론 포로 생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가장 큰 죄악이 뭡니까? 바빌론 포로 생활의 원인이 됐던 죄악. 뭐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맞죠? 바빌론 포로 생활이 끝난 다음에 여기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우상숭배는 안 해요, 더 이상.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 전할 때 너희들 우상숭배하니까 그거 하지 말라 그런 얘기 하세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그 바빌론 포로 생활 그걸 통해서 우상숭배는 안 된다고 아주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상숭배는 없어요. 단지 그 다음에 뭐가 들어서기 시작했냐면 여러 가지 전통이 이제 들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뭘 하면 안 된다, 뭘 하면 안 된다, 뭘 해야만 된다. 이게 성경 말씀 외에 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백성들이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그분의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영접하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죠? 거기 유명한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 가서 보시면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이 백성이 지금 킹제임스 성경 가서 보시면 이탈릭으로 돼 있죠. 그 얘기는 백성이란 말은 원래 없었던 얘기예요. 원래 뜻은 뭐냐면 그분께서 자기의 것에게 왔다는 거예요. 자기의 것. 자기의 것에게 왔는데 그분의 백성이 그분의 것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것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예수님이 1차적으로 누구에게 오셨어요? 예, 유대인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유대인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예, 이렇게 했는데 그분의 백성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런데 그분의 백성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왔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누가 받아들였냐?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받아들였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들은 혈통으로 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 포인트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아주 온 백성 가운데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유대 백성에게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 왕국을 이 유대 땅에서 이루려고 하는데 받아들이질 않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 왕국이 연기가 되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승천하신 그 이후에 약 40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AD 70년경에 도저히 이스라엘이 더 이상 나라로 존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로마 사람들이 티투스 장군 지휘하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완전히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들고 예루살렘에 거하던 모든 사람을 다 내쫓았습니다. 폐허가 되고 만 거예요.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면서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디아스포라가 된 겁니다. 이 디아스포라가 돼서 온 세상이 퍼져 나갔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섭리하에 1948년도 5월에 다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아브라함 기사나 이와 같은 걸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저 팔레스타인 땅은 하나님 누구에게 영원토록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영원토록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 땅이 이스라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상속 재산입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의 통치 체제는 뭐냐 하면 신정 정치.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체제예요. 그 체제가 재판관들이 다스리는 체제든 족장들이 다스리는 체제든 아니면은 왕이 다스리는 체제든 상관없어요.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군주는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신년 제도라든지 십일조 제도라든지 안식일 제도라든지 이런 율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셔야죠. 그걸 지금 민주체제로 생각하고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십일조를 드리지 않으면 그러면 율법에 따라서 벌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만을 절대적인 그와 같은 왕으로 여기면서 섬겼다. 히브리 사람들의 종교는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이삭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야곱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산자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섬겼는데 이 사람들이 열두지파가 돼서 어중에 나중에 이집트에 내려가서 뭘 배워와요? 우상숭배를 배워오는 거예요. 거기 한 400년 동안 거하면서 우상숭배하는 걸 배워와갖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왕정시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게 우상숭배였어요. 근데 우상숭배 문제는 바벨론 포로가 끝난 이후에 완전히 이제 없어지게 된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유대인들의 미래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948년도에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왔습니다. 또 1968년도에 6.1 전쟁을 통해서 구 예루살렘을 회복했어요. 구 예루살렘 안에 성전을 지을 무슨 땅이 있어요? 모리아산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모리아산, 예루살렘 그 산이 구 예루살렘 안에 들어있는데 그게 1968년도에 탈환이 됐습니다. 자, 그럼 구 예루살렘을 회복했으니까 뭘 지으려고 그래요? 성전을 지금 지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7년 환란기가 시작이 되면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7년 동안에 그와 같은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한중간에 3년 반이 될 때에 그때 그 성전 안으로 적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